저희들은 구목사님이 출타 중이신 5주간의 기간 동안 룻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룻기 11장 14절 배경이 되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사사기의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서의 선지자들과 왕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이에 성경 이 가운데 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고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10년간 국제생활과 여러가지 불임, 어려운 역경들을 마침내 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출발들을 기대했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편을 잃고 두 명의 자식을 잃고 남은 두 명의 모압 여자 이방인 며느리 두 명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을 요약하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곳에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염치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결심한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두 명의 이방 며느리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컴컴한 그 앞에 남은 두 명의 소명인 이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나오다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오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며느리를 간곡히 타일러서 돌아보내려고 합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간곡히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시어머니를 안고 부둥켜 안고 세 명의 과부들이 대성통곡을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겠다. 자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두 명의 며느리를 11, 12, 13절에서 내 딸들아 세 번이나 간곡히 부르면서 돌아갈 것을 촉구한 돌아가다오. 14절 나오미의 두 번에 걸친 강력한 권고를 듣고 다시 소리를 높여 세 과부가 붙들고 웁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굿바이 하고 떠나가고 남은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붙들었더라 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본 말씀입니다. 한 명의 며느리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한 나오미가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며느리의 재가와 그의 남은 삶을 위해서 냉철하게 차갑게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긴 두 번의 말씀을 연거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마지막 남은 룻을 타일리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한 두 번의 긴 메시지와는 다르게 이번 세 번째는 아주 짧은 한마디 메시지로 돌아가라 라고 한 돌아간 오르바를 보고 여기 나오미가 독특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보내놓고 자기가 돌려보낸 그 며느리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러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나오미는 그 누구보다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누구보다 나오미와 죽은 아들들을 선대했습니다. 그것이 10년간 이들의 가정사에 수많은 재앙과 허물들을 뒤덮을 수 있는 유일한 안위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들 며느리들과 함께하는 남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딸들로 사랑하고 선대했던 자식과 같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돌아가라 라고 관건했던 나오미가 한 며느리가 돌아가자 남은 며느리에게 그 돌아가는 뒷모습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돌아가라. 동서를 따라서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왜 나오미가 갑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꺼냈을까?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성경의 저자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다시 결혼하고 재가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상의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다. 너가 지난 10년간 보았듯이 시댁 살림을 하면서 보았듯이 너가 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보듯이 내가 섬기던 내가 이방 땅에서 갖고 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때론 나를 징계하시고 풍족하게 왔던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손을 들어 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 아니다. 그것을 너가 10년간 보았다. 그러니 너의 동서들과 함께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도전, 챌린지이자 루트의 영혼을 흔들어버리는 중요한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는 돌아가서 제가 해다오. 남편을 만나서 안위함을 받거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려는 루트에게 마지막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건 나와의 정 때문이라면 그렇지 않다. 돌아가다오. 이것은 더 중요한 질문인데 풍요와 번영을 약속한 모압의 땅,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고 대신 나를 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한 여호와께로 오지 말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루트의 영혼을 흔드는 질문이다 동시에 시어머니의 간곡한 바람이 담겨있는 묻어있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신 이후에 5천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다른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과 같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긴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던지신 무시무시한 메시지들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환영하고 쌍손을 들고 메시아, 호산나라고 영접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껏 흥이 나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다음 던진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본, 그래서 그와 함께 있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던진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고 듣기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일.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더냐?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라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의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떠난 것은 물론이고 그의 수많은 제자들, 70명의 제자,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주님은 놀라운 주님이요, 따라가야 될 주님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주님, 십자가의 주님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 분이었음이 자명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루트에게 하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너 내가 불쌍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홀로 되어서 이제 가서 내 앞길이 처량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 따라오는 것이겠느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풍요와 번영을 약속한 모압의 신들, 내 자부, 너의 동서가 돌아간 그곳으로 돌아가라. 너가 보았듯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다산을 약속하기는커녕 두 명의 자녀를 취해가셨고 불임을 가져다 주어서 아무 손주를 보지 못했고 가난 때문에 찌들려서 모압 땅으로 이민 왔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10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기는커녕 십자가와 가시밭과 같은 이 삶을 내가 산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전혀 매력적이 없는데, 매력적인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의 동서와 같은 길을 가거라. 이것이 나오미가 마지막 짧게 자신의 며느리에게 던진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3중 축복 그리고 5중 축복을 강조해서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음. 순 복음이다 라고 증거한 메시지지만 복음이 아니었음. 그러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음. 내가 예수를 믿고 잘돼서 70이 80이 되도록 이빨 하나 빠지지 않았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아이비리그에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직업들과 그러한 위치에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오늘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던진 중요한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그때 16절 17절 제가 오늘 본문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루체 고백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룻은 전반부에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결론부터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에 걸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으리라. 이것이 룻의 오중주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후반부에서 이 모든 고백을 한 뒤에 뭐라고 종지부를 찍는가? 만일 내가 죽음 외에 다른 이유로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와 저주를 내리실지어다. 대화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루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16절, 17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의 며느리 루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한 먼저 16절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룻은 자신을 간곡히 간구하며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먼저 대답합니다. NO! 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을 떠나라고도 하지 마시고 따르지 말라고도 말하지 마시고 돌아가라라고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NO! 나의 대답은 NO! 이겁니다. 룻은 먼저 자신의 신앙의 고백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주 간단한 심플한 대답을 했습니다. NO! 나의 대답은 NO! 라는 것. 룻을 통해 배워야 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나를 따라오겠다 결심했지만 손에 쟁기까지 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했을진 모르지만 만약 뒤를 돌아다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다. 라고 지금 사사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도 왕들도 미적거리고 주춤되고 시간을 끌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과 시험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았던 사사기의 기드온은 수많은 것들로 주님을 시험하며 미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직접 만난 적도 복음이라고는 지난 10년간 시어머니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밖에 없는 이방 여인의 당찬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겠다. 이 우리 주님 저희들이 마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기록들을 저희들 매주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주리시고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록한 바 기록된 대로 기록한 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나무라셨을 때 이렇게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신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우리는 주님과 룻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믿음의 중요한 결단과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룻은 아예 처음부터 두지 않았습니다. 오르바와 달랐던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둘 다 시어머니로부터 선대함을 받았고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들을 선대했고 아름다운 시댁의 삶을 경험했지만 오르바는 돌아갈 그것들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룻은 뒤를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배수의 진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들어가면 일방통행이고 나갈 길이 없고 뒤에는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자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룻이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No! 세 번의 간곡한 자신의 시어머니의 권유를 이런지야 노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16장 중반부부터 17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놀라운 오중주 고백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는가? 당신이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던 나는 푸른 초장에도 갈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것입니다. 그 고백. 당신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든 나의 두 아들과 나의 아버지를 떠나가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거.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직후 자신의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볼 때는 교회에 꽉 차게 모여 있었지만 듣기 힘든 영생에 관련된 말씀들을 증거했더니 심지어 제자들도 돌아갔더라. 그때 주님이 측은하게 제자들에게 상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직 원숙하지 못했던 베드로, 믿음의 깊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였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주님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의 말씀, 현현하신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내겐 갈 곳이 없습니다.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온 이 길입니다. 돌아갈 길이 내겐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들어야 합니다. 룻기 전반부에 나와 있는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사사들의 처절한 믿음의 실패들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사울 왕부터 비롯되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역시 어두컴컴한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짧은 4장을 통해서 모압 여인 이방인 룻을 들어 얘기하시고 왜 이 룻이 메시아의 선조에 들어가는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 어머니께서 체류를 하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첫 번째 배운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발행하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거기 계속 멈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다시 떠오를지 모름. 그것이 북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모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가는 곳에 가고 내가 머무는 곳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once a week, once a month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와야 한다. 두 번의 멋진 고백을 들려준 루치 세 번째 점점 더한 강력한 고백들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했고 하나님이 머무시라 하는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라 하는 곳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을 예언하신 적도 없고 그의 노모, 특별히 그의 시어머니가 들려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세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가상 7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를 매일 일주일에 걸쳐서 듣습니다. 기가 따갑게 10년간 들은 말씀 중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남은 노모 마리아,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제자 요한 두 명을 번갈아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노모에게는 요한을 보면서 너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당신을 돌봐야 할 사람은 내 뒤에 야고보와 당신의 친족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비록 너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너가 사랑하는 스승, 너와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나의 어머니니 너가 맡아다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주님을 떠나보내고 요한은 그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라는 얘기를 우리들은 수천 번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구역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모친인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자신의 부모, 자신을 보고자 했던 자신의 형제, 자매들,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할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모친이, 당신의 형제가 왔습니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지금 루시아는 고백과 뭐가 다릅니까? 당신의 백성, 내가 들어보지 못한 백성, 말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백성,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교회에 있는 교회 식구들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왔다가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러한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시대의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배고파고 핍절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는 풍요로움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룻은, 이방 여인 룻은 무슨 고백을 하는가?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룻이 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것인가? 이것이 우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삼류의 인생을 살았지만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없었던 놀라운 고백,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실로 룻은 다메섹에서 자신을 부른 놀라운 바울의 경험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축복을 보장받지도 못했고 대신 시어머니 믿는 시댁 식구들의 10년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룻의 다섯 번의 고백의 지금 클라이막스가 바로 네 번째이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룻의 다섯 번에 고친 신앙의 고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룻이 시댁에 시집와서 시댁 식구와 10년을 살아가면서 본 것은 첫째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빵이 없어서 이민 온 이민사였습니다. PhD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교환 교수로 안식년을 누리기 위해서 모압당을 온 것도 아닙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약속의 땅에 빵이 없어서 빵을 먹으려고 온 이민 생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을 잃고 국제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불성시 여기는 이방 여인 두 명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불임을 겪게 됩니다. 10년간 두 명의 며느리가 공통적으로 한 명의 손주도 안겨주지 못하고 아들을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말과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두 명의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룻도 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예상을 다 빗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자 했고 받고자 했고 누리고자 했던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이 내가 예상했고 그렸으면 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저주를 맛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러한 결혼으로 이러한 엔딩으로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렸던 해피엔딩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의 10년 모압 이민 삶을 누가? 룻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 무슨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파지티브한 믿음을 가지시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지난 10년간 대형 교회를 이루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가장 영향력이 있게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목회자가 단 한 번도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오프라가 자신의 토크쇼에서 그 사람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왜 당신은 지난 10년간 그런 놀라운 교회와 부흥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 번도 지옥과 죽음과 심판과 사망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들이 이번 주에 본 마가복음 9장 후반부에서만 주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불이 소금치듯 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대형교회를 이루고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목회자가 단 한 번도 그러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근데 룻은 어떤 여호와,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가?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하고 있는 그런 시덥지 않은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자, 문제가 이금.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여자가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만약에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하실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이 여인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실까? 그것이 룻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룻은 자신의 다섯 번의 고백들 중에 클라이맥스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한 이후에 다섯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이 나도 죽을 것이며 거기서 나도 죽어서 묻히리라 라고 합니다. 20대 한참의 나이에 이방 땅에 그것도 노년의 시어머니와 단둘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을 수절하게 될지도 모르고 이방인으로 거린으로 살아야 하는 베들레헴 땅의 삶이 그의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여자의 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이 두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들의 가장 큰 최고의 컨선은 당장 다음 끼니를 어떻게 데워야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2장에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앵벌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에 불칠하고 자신에게 남겨진 노모가 아닌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해야 하는 앵벌이었습니다. 지금 룻은 사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러기에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20대 청년 여자에게 나올 수 없는 결연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유학을 해서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람을 돕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이상한 고백들 그거 하지 말고 똑바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죽으시는 그곳이 내가 죽는 곳이 될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죽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과 빛이 없는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수많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여행 직후 저희가 3일 예배에서 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왜 룻이 자신의 다섯 번의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던진 다섯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당신이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 그곳입니다. 룻은 죽음을 보고 들어갔다라는 얘기.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제자도의 완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죽는 그곳이 십자가, 그것이 바로 성도와 제자들의 삶과 사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의 고백을 들려준 룻은 17절 후반부에서 무시무시한 서원을 합니다. 간곡한 시어머니의 삼고 초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건 물론이며 믿음의 고백들로 시어머니를 당황하게 만든 후에 마지막 서원으로 자신의 결단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께 들려드립니다. 루치 처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시어머니의 집에서 배운 그 이름을 여기 언급합니다. 여호와. 다섯 번의 신앙의 고백을 어머니에게 던져주면서 자신을 만류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했던 루치, 이번에는 하늘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만일 내가 죽음 외에 어떠한 이유라도, 그것이 재혼이든 어떠한 이유라도 내 노년의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떠난다면 내게 저주가 있길 원하나이다. 두 번을 그가 선포합니다. 지금 자신을 세 번이나 돌려보내기 위해 간곡하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 자신을 도전하고 권면하는 시어머니를 이런지야 거절한 다음에 자신이 10년간 숨겨왔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내어놓고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두 번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외면한다면, 내가 만약 강도 만나 피 흘린 당신의 노년의 삶을 그대로 버려두고 나만을 위해서 이 길을 택한다면 내게 저주가, 벌이 있기를 원한다. 연거푸 두 번을 토해내는 루체 고백을 보십시오. 만약 어머님을 떠나면, 이라곤. 어머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서 낯선 세계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난, 닥쳐올 두려움, 신변의 염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함은 물론이며 가장 중요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노년의 이 노모, 그리고 시어머니, 강도 만난 이 이웃, 이것을 생명을 걸고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오미가 삼류의 인생을 살았지만, 삼류의 인생, 돈이 없어서 이민은 완전한 삼류, 먹고 살자고 70년대에 이 나라를 온 건, 거기에 국제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믿음에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축복의 상징인 장수와 다산의 축복은 물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들 다 거기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나오미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지막 축복하고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힘을 내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음과 중심이 상해 찢어져 있는 자신이지만 너무너무 쓰라리고 원망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믿음을 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두 명의 여인을 선대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 보십시오.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집사, 그러나 쥐잡듯이 며느리를 잡는 권사들, 그러한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상상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혼을 감행할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단. 근데 이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참 잘했구나. 루치 놀라운 고백을 갖고 있었지만 보세요. 10년을 쥐잡듯이 잡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말씀에 모순되는 삶을 살고 괴롭혔다면 오르바도, 루또, 굿바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가 선대했구나.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선대했구나. 아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식솔들, 며느리에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줬구나. 나오미도 참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룻기를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룻기 전반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 주신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return입니다. 돌아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룻기 1장 1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들이 출발해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라고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시작한 스토리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끝납니다. 1장 6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성경의 저자는 return, 돌아오라는 말을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최소한 11번 이상 여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라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탕자, 그것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돌아오라라는 얘기,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아차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성경, 이것을 앞으로 5주 동안 강해야겠다. 내가 제일 많이 봤던 성경, 내가 제일 많이 감동받았던 성경,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아차, 내가 4년간 반석교회에 있으면서 또다시 내가 얼마나 허당이구나. 왜? 우리 교회는 탕자가 별로 없다. 탕자의 형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그렇지, 그렇지, 이럴 거야. 차라리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듣진 않았을 텐데, 내가 잘 몰랐구나. 우리 교회는 역시 탕자의 형이 많은 교회구나. 탕자의 형과 탕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둘 다 아버지 곁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둘 다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은 형이기 때문에 성품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고, 동생은 당돌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한 가지 처절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가족에게 길거리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날 밤에 교회를 찾아와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모를 때 20세 약관에 주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계속 증거하다가 쓰디쓴 모멸과 멸시와 가족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부터 모멸을 듣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핀잔과 비판을 듣고, 제가 어느 날 밤에 교회, 컴컴한 교회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다짜고짜 뛰어와가지고 주님에게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해요. 이거였습니다. 주님 몰랐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목사가 있고, 이렇게 많은 신학,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예배하지만 제가 봤더니 다 진짜 주님 안 좋아해요. 아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지한 제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에레미야 선지서를 읽게 했습니다. 자냐, 나도 안다.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많이 부르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탕자든 탕자의 아버지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탕자에게는 훨씬 쉬웠습니다. 뭐가 쉬웠는가? 나는 아버지를 심각하게 떠나왔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창기와 몸을 섞었다라고 그의 형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은 삼류요, 그의 삶은 썩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아올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었던 탕자의 형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룻기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리턴입니다. 회개, 돌아오라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국제결혼을 했건, 너희가 재혼을 했건, 너희가 남편을 다섯을 갈아치웠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짖고 돌아오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구속의 구원의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될 사람입니다. 그것은 보았습니다. 유력한 친족, 부유한 부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나오미와 루체의 인생을 구속하기 위해 개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보아스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식솔들에게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은 물론이며 자신의 상에 불러서 같은 진귀한 음식들을 나누고 이방의 여인, 이 20대 여인, 이 과부가 된 생과부를 위해서 일부러 밭에 곡식을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이 여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또 시어머니에게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러한 수많은 조치들을 취한 이후에 마지막에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살린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친자녀로. 지금 보아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선대를 엄청나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로 그를 맞이합니다.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 나오미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미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많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문둥병 걸린 사람, 다 망하고 갈 데 없는 사람, 삼류 인생들 오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런 사람들이 빠릅니다.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오래 걸립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야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구속하는 주님이지만 동시에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구속하신다라는 님. 누구인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구속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축복하신다라는 님. 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님. 왜 우리가 보는 이 룻기의 저자가 룻을 메시아에 그리고 성경이 성령이 왜 이를 메시아와 다윗의 족보의 선조로 택하였는가? 룻은 두 부류에 모두 해당된 사람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룻은 홈리스였습니다. 어머니와 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와 똑같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버려진 강도 만난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겠다는가? 만약 내가 당신을 죽음 외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보아스를 능가하는 구속자였습니다. 육의 피부치조차도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차가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이 땅에 많은데 자신의 버려진 노 시어머니를 자신이 죽음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 흘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가는데 이젠 얼마든지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루치 만약 내가 죽는 것 외에 내 시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저주와 벌이 있을지어다 라고 던진 고백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속하시는가?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인가? 그렇죠. 때로는 삼류의 인생을 살고 때로는 이방인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면서 비판했을 삶을 살았던 그 두 명의 여성들이지만 그 어떤 왕과 선지자도 갖고 있지 않았던 놀라운 사랑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룻기의 저자는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두 명의 과부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다시 돌아올 때 지난주에 보았지만 나오미를 반겼던 그들에게 나오미가 괴로워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2절 둘이 함께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return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을 보시면 룻은 return 한 게 아닙니다. 룻은 이 땅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룻은 처음 밟는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두 번의 추수 절기인 첫 번째 추수 절기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그리고 2장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나가서 앵벌이를 룻이 시작했더라. 하나님은 이들의 삶에 손을 쓰기 시작하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장소에 이들이 돌아오게끔 역사하시고 그의 손길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얘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으로 두 가지로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그분이 죽는 곳에서 함께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고백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은 후반부에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첫째,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던가, 아니면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진 않았지만 유력한 자로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신원하고 구속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 두 부류에 모두 속한 상처입은 치유자들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